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오늘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감동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아까 성가대를 지휘하셨던 분이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찬송에 목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목마를 수 없는 아름다운 감동이고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삭막하고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인생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만삭이 되셨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남산 많은 배를 안고 이제 저녁에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서너 살 된 여자아이가 걸어 나왔다가 그 아줌마를 만났어요. 아줌마, 왜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뭘 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씩 웃으면서, 아니야, 여기는 내 예쁜 아이가 있단다. 야, 늘 똥말하게 했다면서요. 아니, 어쩌다가 아기를 먹었어요? 아기는 아기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사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본당에서 쫓겨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고 유리방황했다. 광야교회 3개월을 지내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니까. 단순히 벌레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현실주의자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는 제가 알기로 정말 정상적인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네, 복음 가진 목사님, 부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것을 수종 들어서 전 교인들을 섬기는 중직자가 다섯 분이나 계시고 또 건강하고 싱싱한 복음 받은 여러분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래를 살려갈 우리 렘넌트가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야.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드드라이브가 없다니까. 소프트는 다 있는데 하드드라이브가 없어. 그럼 소프트가 아무리 많아도 하드드라이브가 약하면 언젠가는 어려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내가 이 말 하려고 온 건 아닌데 기도 중에 제가 느낌이 오는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예배 초소를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하자가 아니라 나는 내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예배드린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만약에 한 2,000불밖에 안 된다면 나는 어떻게 2,000불 안에서 내가 삶을 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까? 조그만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볼 때마다 필요한 걸 집어넣는 겁니다. 왜? 내 일생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이곳을 내가 짓는 데 동참할 수 있을까? 바울은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자마자 전부 다 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집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에게 집사님 한 분이 그 힘들게 세 잡을 뛰시면서 집을 샀는데 3년 만에 얼마나 집이 컸는지 가니까 그냥 집만 땡그라니 있는 거야. 커튼도 없지, 카우치도 없지, 뭐 산 게 없는데 그게 좋아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축복해 주세요. 갔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잔디를 깎느라고 교회를 못 나오셔. 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없이 살면 10년은 잠깐 지나가 버리고 그런 사이에 나도 모르는 체질이 굳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껄껄하다가 떠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고 별 볼 일 없는 것, 뭐 알아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아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많이 아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알미 우리의 인생을 정말 축복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7절에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해가 될 이유는 없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내가 과감히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생애는 달라집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공부 잘해도 중요하고 내 기분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또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알 것인가가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도 구원의 길을 모른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어느 날 바벨탑처럼 우리 생애를 무너뜨리는 더 무서운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 중에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는 것을 제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어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알고 살고 계십니까? 구원은 받아놓고도 구원받기 전에 상태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뭔가 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깨달을 그 순간부터 고쳐지지 않고 내일 뒤로 미루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고 힘겹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 구원이란 단어를 띄워놓기만 하면 리멤버 하기만 하면 모든 시름이 모든 아픔이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회복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안 잊으면 뭐가 유익하죠? 불평이 없어집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모든 문제나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려고 나에게 미리 던져주시는 거예요. 미리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을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모르면 그거 자체 때문에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응답이 있다 이 말이죠. 요걸 찾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명철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요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눈을 빛내고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 학생들에게 지금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말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응답을 잡고 있다는 말이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는 세계를 향하여 날개를 달고 모델적인 교회의 변모를 갖춰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들이 마음껏 복음으로 양육받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발판을 대줘야 되는데, 말은 발판된다 떠들어 놓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응답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지식으로 알라는 말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을 내가 언약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라 그 말이죠.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저녁을 대접하시면서, 목사님 이 얘기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이틀 동안의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응답을 저는 목사님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그 소중한 응답, 자기가 기도했던 응답을 제게 말씀해 줬는데 전 얼마나 기쁘던지요. 왜? 응답 받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한테도 마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적절할 때 불러줘서 고마워. 당신은 정말 응답을 잘 받는 목사님 맞아. 최고로 지혜로운 목사님 맞아. 지금 비로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레인이라고 하는 한국에 4년 동안 주한미대사를 지낸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에머리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인데요. 이제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모 대학의 신학교수로 재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근방으로 이사를 가서 차를 안 타고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하며 늘 미소를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만난 사람한테 인사하고 미소를 짓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 벤치에 어떤 할아버지가 외롭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족하지만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친해져가지고 오며 가면서 커피를 사다가 나눠 마시기도 하고, 또 그분 댁을 알고는 그분이 잔디 깎는 거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싶어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더니 다리가 불편해서 못 나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가려고 하니까 봉투를 하나 해놓습니다. 교수님, 제가 당신한테 전해줄 게 하나 있어. 그리고요 봉투를 내미는데 사각봉투에 딱 보니까 저도 지금 너무 충격이라서 이게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수표 한 장 딱 뜨는데 얼마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냐면 1억 200만 불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도 안 놀라시네 보니까요. 여러분 100만 달러도 큰데 1억 200만 불이면 얼마예요 이게? 그 이분이 깜짝 보더니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게. 그 이분이 사례합니다. 아, 난 이거 받을 자격 없습니다.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이 돈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신에게 전해주는 것이야. 그럼 도대체 이 상대인 1억 200만 불짜리 수표를 주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일가친척이 많겠습니까 주변에.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의 회장, 창시자야. 그 이름이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동안 사람을 찾으신 거야. 이 중요한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에머리 대학에다 희사해서요, 에머리 대학의 남부의 하버드 대학같이 그렇게 발전하는 귀한 공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라고 그러지 않으란 법이 있어요? 네, 나는 아닐 거야. 여러분 99%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뭘 기대해야 돼요?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뭐가 아까워서 안 왔습니까? 그게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건데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도 크게 못 가지면 어떻게 가짜는 겁니까? 어차피 믿음은요 내가 뭘 가져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속이 좁은 거라. 제가 그랬습니다. 왜?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내 능력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계세요? 나를 구속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실 분이에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요. 38년 된 환자 아무리 기다려도 소망이 없는 그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왕따 당하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메시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예배가 뭔가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 여기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는 여러분은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그렇다면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랴 말씀하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그만큼 우리에겐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 능치 못함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계를 못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렘넌트들 믿음의 리미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거는 겸손한 거 아닙니다. 그걸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요거 몰랐기 때문에 80세까지 고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찾아줘서 뭐라고 그래? 야, 나는 내 백성의 질고를 알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다 들었어. 보고 있어.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여기까지 하나님 서론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대. 모세가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데 갑니까? 자기 입으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겠다. 너를 앞장세우겠다는데 아 그것도 못해요? 자동차가 건방지게 주인이 딱 엔진을 틀었는데 너 안 걸리면 자동차 바꿔요. 그죠? 주인이 시동을 걸고 끄면 꺼야지 지가 뭘 건방지게 안 가겠다고 버팁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까지 계속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시간 딴 데 가서 다른 짓 해봐야 뭐 유익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잘 먹어봤자 배만 나오고 병만 걸리지. 아무리 바빠봤자 그래요. 사실은 영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소실직하게 새벽기도 하자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왜? 해봐도 안 오거든. 저희 교회도 해보니까 안 오더라고. 뭐 처음에 몇 사람은 온다더니 또 온다고 그랬던 사람이 더 안 오더라니까 보니까. 목사님 오늘 지혜롭게도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시더만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할 것 같은데 막상 월요일 아침 돼 보세요. 왜 그래? 바쁜 일은 많은지 막는 건 많은지 내일부터 가지 두 번만 미루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교육, 행정, 구제봉사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누려야 됩니다. 전도자는 누림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얘기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인들이라 증인은 뭐예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하고 추석 잔치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저도 생전 처음 본 광경이거든요. 그런 걸 볼 여유가 있어야 주일날 뭐 예배인도 하느라고요. 아, 갔더니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또 누굴 만났어요.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당신 컴퍼니가 와 있다고 그러시면서 데려갔는데 그 나와 있는 오늘 대표자가 목사님 이 사람 복음 좀 전해 아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근데 기도가 당신에게 해당이 돼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니냐. 하나님 자녀 되지 않고는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건데 영접은 심플하다. 예수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바로 영접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갔어요. 자 보세요. 놀러가는 발걸음에도 하나님은 영접할 사람을 준비하신다니까요. 뭐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이쁘고 몸짱이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고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자나깨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는 거예요. 심심하다? 외롭다? 그 사람 오늘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 놓치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고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만 바라봐도 생각만 해도 좋은 예수님이신데 말이에요. 이 에덴 교회는 딸래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 태초의 교회로 돌아가라 그 말이고 그 교회를 만들어 이 주변을 살리라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 누가 목사님 혼자 어떻게 하냐 말이죠. 어제 중직자들 그리고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교회다 그 말이죠. 지교회 뭐 100개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뭐 어떻게 여러분끼리 진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에덴이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은혜 받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그럼 언제 은혜 받아요? 예배 때 받으셔야 되고 날마다 받으셔야 되고 순간순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은혜는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땅에 있는 어떤 돈으로 노력으로 수고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Looking up. 예. 위를 바라보는 존재. 맨날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자가 하늘 시민권자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되는데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금방 나타나요. 맨날 만나면 먹는 거 입는 거 뭐 세상 재밌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근데 만나면 신령한 세계를 말해요.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단이 아니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를 내가 못 봤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일주일을 성공하고 있다는 말이고 일주일 성공은 영혼까지 가는 것이고 오늘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의 수고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자만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시험들지 않아. 예, 혀가 부드럽습니다. 근데 은혜 못 받으면 혀가 날카로워. 찔러, 사람을 찌르고요. 혀만 찌르나요? 눈빛도 다른데. 아, 그런 사람은 눈 마주치면 겁납니다. 예. 혹시 여러분 봉사하시다가 보면 누군가에게 찔릴까봐 겁나서 못 가는 사람 있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사람이 있고 왜 풍요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고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권연 가져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뭘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사람의 말에 또는 어떤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지부동합니다.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뭐가 생기죠? 진짜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일에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믿어지니까 불평할 필요 없죠. 전부 다 응답받을 것들이 보이죠. 따라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시험 받지 않습니다. 섭섭한 게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섭섭한 게 있다면 빨리 섭섭마귀를 쫓아보내셔야 돼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때 싸우는 겁니다. 그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맞다면 우린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whatever you want 그랬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많죠?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크니까 감히 기도를 안 해. 내 수준에 안 맞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시행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반드시 일이 터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오는데 깜짝 놀라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기도해놓고 그걸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3개월 동안 광야교회를 다녔다. 그건 뭡니까? 거기 하나님 응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합시다라고 기다리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조그만 돼지 좀 통장에 넣으시고 하나님 비록 내가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작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도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인데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야. 아, 내가 요거 내가지고 될까?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계산하고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면 만나기 거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휙 지나가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딱 와 닿는 거예요.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많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이 소원을 나는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부자는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지혜롭지 못한 내 삶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딴 겁니까? 꼭 어디가 죽을 병 들었다가 살아야 기적입니까? 어떤 게 부러진 다음에 붙어야 그게 기적입니까? 부러지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나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며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누리면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수준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3, 4살짜리 임신한 이웃집 아줌마를 보고서 왜 아기를 먹었느냐고 말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단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 네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밑이 없는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되셔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